그래서 실은 이 개인 주가 조작의 부당이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투자자들 피해가 엄청나다.
피해가 예. 있다. 예.
부당이득 얼마나 획득했나만 관심이 있는데
그래.
예.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만 뽑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실물을 할 때 3배에서 5배는 더 많습니다. 피해 규모가. 부당이득 규모보다 실질적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여러분 뭐 요즘 날씨가 생각보다 더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치고 그러신다고 해서
예.
저희가 남양 특집으로.
아, 요즘 주식시장 미치잖아. 다들 뭐 맨날 주식시장 얘기만 하니까 올랐네 내렸네 삼성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뭐 난리인데 오늘은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야 오랜만에 들어보네 주가 조작.
그 주가 조작 수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렇습니다.
많이 아실수록 여러분들 이제 안 당하실 수도 있고 더 많이 아시면 직접 하시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하여튼 써먹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써먹으시되 저희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주가 조작을 많이 해보신 분을 섭외를 해보려고 했는데 출연료도 많이 달라고 하시고 그분들은 돈이 네. 많아서 그런지 뭐 잘 안 나오시려고 그래서 주가 조작범을 잡는 일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 그렇습니다. 한 분 계십니다.
아,
네. 그래서 뭐
30년 주가 조작 잡는 법.
오히려 이분이 착하게 사시니까 그렇지 마음 먹으면 이분이 주가 조작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직접 모셨습니다.
네, 코스콤의 이승범 전문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거래하는 한국거래소 KRX에는 그 주가 조작만 잡으려고 아침에 출근하고 하루 종일 그 놈들만 쳐다보다가 저녁 때 퇴근하시는 그런 팀이 아예 있죠.
그렇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고요. 예. 그 위원회에서 적발한 업무를 그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무님은 입사하신 후부터 계속 어째 팔자가 그렇게 돼서 계속 근무하셨어요?
입사할 때 시장감시부에 입사를 해서 그 보직을 받다 보니까 그 후로 네. 쭉 해서 총 24년 동안
와.
그 업무를 했습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진짜 딱 보입니까? 야, 이놈, 여기가 또 주가 조작이네. 아유, 이거, 아유, 이놈들.
올해 하면 어떤 느낌이 어때요? 아유, 얘들도 사람인데 좀 봐주자 싶어요. 아니면 이 새끼들 진짜 점점 심해지냐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예. 그들을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내고. 아,
수법이 계속 바뀌니까?
예, 연구해고, 각 방법끼리가 섞여서 융합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게 나타나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부족함이 느껴지는 그런 업무입니다.
와, 도둑들이 너무 똑똑해.
훨씬 똑똑합니다.
그 왜 도둑들은 똑똑할까요? 그게 자본주의죠?
네, 돈을 벌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들은 네. 월급쟁이가 아니라, 이른바 성공하면 자기들이 다 먹는 거고.
네.
지키는 우리는.
월급쟁이고.
퇴근해야 되고. 네. 그 차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평소에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는 거는.
네.
그렇게 하다가 잡히면, 적발이 되면.
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폐가망신하고 강력하게 처벌이 되고. 부당이득이 완벽하게 환수가 돼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 제도상의 미비라든가 운영상의 미비로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걸려도 그만이고.
그렇습니다. 뭐 조금
살면 되지. 갔다 오면 예. 되지.
남는 장사다.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남는 장사다라는 생각을 그간에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잡는 분들은 인센티브 있어요? 포상휴가나 무슨 뭐 어디 성과급이나 뭐.
잘 잡았다.
잘 잡으면 승진합니다.
너무 약한데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자 어떤
하여튼
뭐 수법이 있는지 예. 좀 배워보죠.
예.
예. 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좀 불공정 거래가 그렇게 많은가? 최근에 장이 이렇게 좋은데
예.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삼성전자만 먹는 건데 왜 예. 주가 조작 같은 걸 번거롭게 예. 하고 있어?
작년에 25년 통계를 보면 한국거래소가 적발해서 금융위원회 통방권을 보면
예.
98건이라고 보도자를 내고 있어요.
98건?
예. 98건. 그중에 절반 이상이 내부자 거래이긴 하고
예.
나머지 한 40%가 시세조정과 부정거래 등이긴 한데 여전히 적지 않은 케이스가 작년 1년에 적발이 됐다.
아.
그런 지금 통계를 보이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들이 보면은 한 평균 시세조정은 한 20명.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거는 한 40여 계좌 정도가
예.
공모를 해서 조작을 하고 있더라.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한 계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 주가 조작을 하는 게 나쁘다고는 막연하게 느끼는데 왜 나쁜가?
예. 예.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수 수익률이 오랫동안 매우 조정, 최근에 여기다 보시다시피
매우 상승률이 높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 않은 수치인데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이건 최근 작년 최근 10개월간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요.
예.
2015년부터 2014년 말까지는 우리 코스피 지수가 22% 상승에 그쳤어요. 물가 상승률 가발해 보면 마이너스 성장이었던 거죠. 예. 예.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중차대한 게 이 주가 조작 범죄로 인한 신뢰, 시장 신뢰 부족이라고 저는 본 거죠. 이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이외에도 주주를 소홀히 한 제도 측면이 있었죠. 최근에 좀 강화되긴 하는데 배당도 낮고 쪼개기 상장에서 기존 주주의 권익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어찌했건 제가 보기로는 주가 조작 범죄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더 나쁜 이유는 저는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걸 계산 안 하고 관심이 없던데요.
예.
이게 실제 무자본 M&A를 통한 부정거래 케이스인데 14명이 약 한 269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획득한 케이스예요. 이게 실제 케이스입니다.
어떤 건데요?
시사 M&A를 무자본 M&A를 하는데 M&A를 해놓고 허위사실만 유포라는 겁니다. 뭐 인수자금을 내 자금으로 자기 자금으로 인수했다라고 허위기재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차입했으면 차입했다고 해야 되거든요.
아, 돈을 무슨 돈으로 한 거? 야.
또, 담보살 주식 담보로 빌린 건 또 거짓말을 해서 그렇지 않다 그러고 뭐 자금 출처도 은폐하고 그러고 인수해놓고 신사업 진출하겠다. 나중에 그러면 아니에요. 공시만 한 거예요. 허위사실. 뭐 그다음에 과장성 보도자료 내고 이런 등등하고 주가 조작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269억 원을 14개 계좌에서 획득한 케이스인데 실제 케이스
저런 거는 너무 잘 걸리지 않아요?
껍데기 회사를 인수해서 거짓말로 주가를 튀기고 팔아먹고 날랐다.
요즘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이런 수법을 하는데
전 너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 보시면 이게 위에 그래프가 주가 그래프고
어떤 회사인지는 오늘은 밝히지는 않나 보죠?
밝히지 않겠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이 기간하고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주가 호가를 조작을 했어요. 허위사실 유포 함께.
예.
이때 개인 투자자 보유비율이 집중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아.
예. 그래서 이 주가 조작 행위에 현혹이 돼서 개인 투자자들이 약 800억 원어치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 보유비율이 지금 대략 한 20몇 퍼센트까지 올라갔다는 건데 나머지 75%는 그럼 기관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기관 외국인이라는 거죠.
꽤 괜찮은 회사인가 보네요. 75%나 기관 외국인이 갖고 있었으면.
개인 투자자가 이때 많이 늘어난 비중이라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 개인 투자자가 어쨌든 순매수를 대거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주가를 조작하려고 최고점이 가니까 시가총액 2,500원까지 증가를
2,500원까지.
했죠.
2,500원까지. 예.
그러고 한 번 더 오르니까 이들이 매도를 해서 일부러 한 번 시현 차익을 해요. 또 한 번 조작을 하고.
내 집에서 또.
예. 또 차익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매도를 하고 나니까 277억 원까지 시가총액이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부당이득을 260억 원 이들이 먹은 거에 비해서 순매수 규모하고는 비교를 해봐도 한 3배에서 4배 되는 거죠. 시가총액 빠진 거는 보면 뭐 8, 9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 책임하에 투자를 하는 거지만 이들이 애시당초에 이런 주가 조작을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따라 들어가지 않았겠지요.
주가를 올리니까 이제 따라 들어간 거죠?
이 고점에서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못 팔았거나 다른 사람이 계속 손바뀜을 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개인 투자자가 들어왔을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은 이 개인 주가 조작의 부당 이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투자자들 피해가 엄청나다.
피해가 있다.
이거를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부당 이득 얼마나 획득했나만 관심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좀 관심을 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데 왜 이거에 관심을 안 갖느냐.
그냥 주가 올랐다 떨어지는 거야 안타깝지만 저건 조작이니까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만 뽑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실물을 할 때 3배에서 5배는 더 많습니다. 피해 규모가 부당이득 규모보다 실질적으로
그렇겠죠. 결국은 이제 주가를 망쳐놓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올렸다가
부당이득은 세력이 먹은 거고 피해액은 계산은 거기 안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폐해가 크다.
세력이 사면 올라가고 세력이 팔면 내려가는 주식이다 보니 세력은 마음대로 싸게 샀다가 올려서 팔고 또 다시 싸게 샀다가 또 올려서 팔고 하면서 먹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거래 상대방은 비싸게 샀다가 싸게 팔고
못 팔아서 뒤늦게 이제 아예 쪽박을 찬다
그런 거죠.
이런 거죠.
수법을 조금 배워보죠. 수법을 조금 자세히 배워보면
수법은 주가를 조작하는 게 가장 집은 호가를 가지고 조작하는 건데 통장 가장매매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두 개 이상의 계좌가 동일한 종목을 짜고 치는 겁니다.
내가 얼마에 팔 테니까 넌 얼마에 사?
그렇습니다. 가격, 수량, 시기를 매매 시기 세 가지를 맞춰서 매수 매도를 탕탕탕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주가 조작하기가 너무 쉽죠.
가격이 딱 체결되면 결정되니까.
예. 어. 그걸 통정 매매, 가장 매매라 합니다. 어. 통정은 계산 주체가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좌. 가장 매매는 두 개 이상 계좌인데 계산축이 다 내 겁니다. 내 걸 두 예. 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나 그거나 하여튼 네, 여러 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걸로 착각은 하지만 결국은 한 편이더라. 예. 그 얘기죠.
그런데 예, 그거를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들면 전화나 카톡이나 미리 약속한 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얼마에 매출 팔 테니 얼마에 매출 사. 예. 그럼 거래가 땅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 이제 그렇게도 하고 시스템으로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아예 아주 순식간에 많은 주문을 통종 매매를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 거래인지 예. 통종 매매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동일한 특정 종목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과 동일한 유사한 수량 매매 예. 시점 보통 5초 이내로 보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 다 시스템에서 적출을 해줍니다.
아 얘가 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누가 잡아가더라.
예, 같이 그 이렇게 매물을? 잡아온 게 이상하게 반복되더라.
그게 반복되더라. 아, 얘가 네. 하고 얘가 샀는데 예. 두 놈이 계속 그러더라.
그러더라. 그러면 아. 이 계좌 주인이 누군지를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증권회사에다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다 제출하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 증권회사에서 다 거래소에 그걸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관련이 있거나 같은 아이더라. 같은 사람이더라, 계좌더라. 이렇게 통과장이라고 결국 혐의를 적어내는 거죠.
그래도 되게 나름대로 깨끗하게 해놨을 텐데 네. 둘이 거래 A하고 B 통장이 둘이 계속 거래를 했는데 그냥 남남일 거 아닙니까? 대부분은 남남.
그게 시장감시 기법이죠. 결국은 다 남남으로 해놔도 예.
그런 거죠.
같은 계좌로 분석을 해내는
이상하게
거죠.
이상하게 네. 서로 거래를 했는데 왜 이진우가 매물로 내놓으면 항상 안승찬이 사갈까?
계속 살까? 그런
이건
거죠.
이런 우연이 계속 겹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반복된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 이거 예. 파보자. 예.
싹 적출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들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고 여러 가지 또 툴이 있습니다. 그 기법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같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잡길이다라는 것을 결국은 이제
그건 거래량을 늘리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거래량도 높고 이거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측면도 있지만 하락을 방지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하락하려고 하면은 특정 업계에 같이 이렇게 매수 매도를 마칭시켜
모든 가격을 할 필요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한 번씩 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락을 하려면 밑에서 안 팔고 오히려 사면 되잖아요. 네. 사면 되는데 왜 둘이 사고 팔고를 해요?
매도 물량이 많으면 주가가 빠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못 빠지게 하려면 계속해서 매주 속에 받치기인데 매수 혼자만 받치면 주가 조작으로 계속 끌어올릴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 쪽에 같이 내서. 같이 내서 합니다. 그다음에 호가 공백이 생기면 이때 둘이 같이 창 내서 주문을 한다.
아니 그러니까 빠지지 않게 하려면 사면 사기만 하면 되지. 예. 왜 같은 편이 같이 팔기도 하냐는
위장하는 질문이. 거죠. 이 통증매매와 가장매매가 다른 이름이 위장거래입니다. 정상적으로 매매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혼자 계속 사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고가 매수 주문이 될 확률이 이게 가장 크거든요. 시세 조정이 행위로서는.
그래서 사기만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계속 사는 건 내 마음인데 예. 계속해서 사서 호가를 계속 끌어올린다. 예. 반복되고 그게 일정 수준 누적이 된다. 그게 주가 조작인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안 들키니까 위장거래를 하려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서 계속 올리면 주가 조작이에요?
사서 올리는 게 주가 조작이죠.
요즘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예. 여러 사람이 사서 올라가는 거고 혼자이거나 계좌가 분산돼 있는데 단일 계좌로 추정되는 묶여진 연계성 구축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20개 계좌가 묶여있어. 얘네들이 집중적으로 사서 상승폭이 100원인데 그중에 한 25% 30%를 이 계좌 20개가 차지했더라. 그게 바로 시세 조정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올렸다고
올린 거죠. 거다. 그리고 효과를 어떻게 냈는가를 이제 분석을 해야 하긴 하지만.
또 설명도 들어볼까요?
네. 네. 예. 그런 게 이제 위장거래인 거고. 예. 이 옆에는 오로지 노골적으로 이제 주가를 조작하는 겁니다. 최우선 매수가 900원이고 99,900원이고 최우선 매도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99,900원에 주문을 해도 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틱 높여서 10만 원에 100주를 주문을 제출하니까 체결이 되고 한 틱이 올라가면 현재가가 한 틱이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틱을 올려서 주문해서 10,100원 됐고 10,200원 되고 10,300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 틱씩만 주가를 높여서 주문을 해도 가격 체결 여하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를
보통 성질 급한 분들은 그렇게 사요.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혼자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건 문제가 뭐 일회성으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 계좌가 담합을 해서 조사해 보면 묶여 있더라 이 계좌들이. 그런데 그들이 반복적이고 누적적으로 이런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하더라. 그 결과가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기여를 했더라.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짜고가 문제네. 짜고가
문제다. 그래서 너도 사고 나도 사고 하면서 서로 이제 사서 올리는데 사서 올리는 수도 있고 올리니까 사는 거고 뭐 이렇게 섞여 있겠죠. 예. 그런데 그게 한 팀이면 조작이고
그렇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면 조작 아니고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알아서 서로
모르는 사람이 그걸 조작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렇지.
예. 요즘 그럼 리딩방 같은 거 있잖아요.
리딩방. 예.
예를 들면 한 1,200명 모아놓고 누가 이제 리더가
사세요.
저 회사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도 살 거니까 여러분들도 뭐 관심 있으시면 사세요라고 하면 너도 나도 사다 보면
예. 올라가죠.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같은 리딩방에 있지만 서로 얼굴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돼요?
그런 경우는 리딩방에 이제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리딩방은 보통 그렇게 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리딩방 업주가 그렇게 해서 끌어올려놓고 자기가 미리 선매수해놓은 주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그 허위사실 유포를 매수 추천만 하고 그게 현업과 일반 투자자들이 사서 이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예. 이들을 통정매매나 시세 주가 조작을 했다고 잡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네. 여기에서 핵심 그 리딩업주는 저기가 목표한 주가에 도달하게 되면 본인이 선매수한 거 팝니다. 예. 팔고 떠넘기면서 자기는 계속해서 매수 추천을 합니다.
그러겠죠.
예, 이게 부정거래 이제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그들끼리 매수하는 사람들끼리는 공모한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리딩방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예를 들면 예. 삼성전자가 뭐 미사일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그건 예. 허위 사실인데
허위 사실이죠.
있는 사실 예. 있는 사실만 얘기해도 그런 식으로 잘못만 홍보하면 예. 홈쇼핑에서 물건 팔듯이 네. 허위 사실 아닌데도 예.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올라가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올라갔네 하고 나는 팔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처벌 못 합니까?
그건 처벌하기 어렵죠. 주가 조작 행위가 그 누구도 주도적으로 한 바가 없고 아까 리딩방도 허위 사실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서 예. 긍정적으로 추천을 한 것일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적은 네. 이렇게 해도 올라. 오르면 내가 팔아야지. 예. 라고 리딩방을 운영하겠으나 예. 시비를 잡을 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틀린 얘기 한 건 없는 거지.
틀린 거는 없는
거지. 애매하네요.
예. 그럴 경우는 못 잡아요?
쉽진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 봤더니 매도를 자기는 하면서 예. 매수 추천을 계속하고 있더라.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죠. 본인은 매수 추천하면서 남들에게 매수 추천하면서 자기는 매도를 한다.
그거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은 뭐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매수 추천은 만 원에 했고 네. 나는 11,000원에 매도했다.
네.
내가 11,000원에 사라고 했니 만 원에 사라고 했지. 근데 만 원에 사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11,000원에도 사고 12,000원에도 사더라.
네.
난 그래서 팔았는데라고 하면. 네. 그걸 어떻게 보라고 합니까? 뭐
그렇게까지 그런 정도까지라면 그런 케이스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계는 있겠죠.
예. 예.
그러면 만 원에 매수하라고 해놓고 본인은 만 원에 팔아서 적발이 돼요? 보통 그럼 바보잖아요.
그렇진 않죠.
예. 예.
매수 추천을 해서 계속해서 만 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표치가 있겠죠. 13,000원, 15,000원, 2만 원
네.
이 정도 가면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할 때가 돼서 이제 한 거고요.
예.
그러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리딩방도 이제 좀 구독자가 많은 좀 파워풀한 리딩방의 운영자가 계속 추천을 하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살 수는 있겠죠.
예. 그러면 예. 법적으로 못 잡네요, 그러면.
한계가 있죠. 잡지. 사실관계 부합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런데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말만 하면 모르네?
그게 이제 온라인 시대에 약간 맹점이기도 한 측면이 있죠.
실제로 얼마 전에 그런 짓을 했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적발돼서 뭐 뉴스에 나고 하다가 무슨 유죄 판결을 일부 받는 것 같던데.
그렇게 사실관계 부합한 이야기는 로처발든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허위사실이거나 또 일부 사실인 공실을 가지고 과장돼서 이야기한 거. 이거는 처벌 받습니다. 네, 그런 케이스를 아마 보신 것 같아요.
되게 따져봐야 되는군요.
엄청 디테일하게 아주 델리킷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거는 되게 주관적인 판사님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방식이 있고 뒤에는 비슷비슷합니다. 물량 소진 주문이라 그래서 매도 쪽의 물량을 단숨에 다 잡아먹는 주문을 해서 한 틱씩 올리는 예, 그런 거고.
저건 돈이 좀 들겠네요.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주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잡아먹는 거죠.
잡아먹는 겁니다. 매도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고마워. 네. 아니, 고마운 사람.
그런 걸 보면 야, 큰 손 들어왔나 보다. 라고 해서
그렇죠.
약간 유혹이 되긴 해요.
유혹이 됩니다.
근데 그게 잘못이에요?
그게 반복되면 잘못이다 그런 겁니다. 그 결과로 시세가 계속 상승을 하고 누적이 된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적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렇습니다. 합니까? 그걸 내가 좋아 보여서 많이 샀다는.
내가 많이 샀는데.
이 세상 실질적 업자는 전부 다 내가 좋아서 샀다 그러는
맞아요. 거죠. 예,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의도는 주가를 쳐는 의도는 결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원 100% 올랐다. 그런데 예. 그 중에서 효과와 효과를 얼마나 이들 냈는지, 예. 그다음에 그 중에 체결이 얼마나 됐는지, 체결 결과 시세가 얼마나 상승됐는지를 각각 관여일을 따져봐서 아까 말한 대로 40개 계좌가 한 개 계좌로 묶여 있더라. 그런데 예. 이 계좌군이 한 25%를 차지했더라. 그러면 시세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선량한 우리도 네. 야 안승찬아, 내가 보니까 이 종목 괜찮은데 너도 사, 나도 살게. 라고 해서. 너도 사고 나도 사고 하면서 야 자식도 많이 사네 아주 작작 좀 사지 하면서 서로 이렇게 샀으면 범죄네요 사실은
범죄입니다
그렇죠? 많이 사면
많이 사고 누적이 돼서 기여율 관여율이 높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관여율은 무슨 그게 있어요
관여율이 내부 기준이 있죠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조작 이 정도면 조작이라고 본다
예, 이걸 이제 거래소에서 적발을 해서 분석을 해서 예. 금융위원회 통보를 해준대 정선이에 예. 통보하는 기준이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관여율이 기준이 있죠.
잔챙이들은
다 보내는 건 아니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드님 계좌가 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식 만들어줬으니까. 근데 내가 갖고 있다가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올라가는데. 그래서 팔았네? 팔려고 하는데, 오래,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갖고 있으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데 아드님이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괜찮은 종목일 것 같아.
내가 팔고 네가 사.
근데 아드님도 휴대폰에서 사지 않잖아요. 아드님 계좌를 내가 뭐 봐주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내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내가 그 100주를
팔아.
매도 주면 내놓고 다시 로그아웃해서 아드님 계좌로 들어가서 로그인한 후에
사.
그걸 내가 샀네? 아드님 돈으로? 그런 거를 두 번인가 밖에 안 했는데
전화가 왔어?
증권사에서 전화 오더라.
너 왜 이런 짓을 하냐?
그 표현은 그건 아닌데 그 같은 계좌에서 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이 동일인이 내놓은 걸로 우리가 파악됐는데 이렇게 하면 요거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걸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이런 짓 하지 마세요라고 정중하지만 경고가 오더라고요.
그것도 설명을 드릴까요?
예. 네.
그것도 이제 가만 놔두면 반복되면 통정매매 가장매매가 되니까
그 통정매매지 통정매매.
맞아. 통정매매지 그치.
그래서 해서 예방조치 요구라는 걸 합니다. 증권사에게 귀 증권사에 개설되는 이 계좌들이 통과장으로 의심되는
그런가
나오니까 하지 말라고 워닝을 주세요. 증권사에게 거래소 요구를 합니다.
그래,
그럼
그래.
증권사가 그 계좌주에게 해서 고객님 계속하시면 법 위반이 됩니다. 하지 마세요라 나가는
네. 그런 제도. 그러니까 이렇게 짜치는 거래도 다 거래소에서 원인 다 떠요.
다 하진 않고 그것도 역시 예방조치 요구 기준이 있죠. 이 정도 수준은 요구를 한다.
금액이 많았구나.
아니야 내가 금액이 많았을 리가 있나. 그러나 이제 그 거래가 잘 안 되는 주식이니까 내가 팔기로 했는 거가 안 팔리고 있고 내가 로그아웃하고 로그인하는 동안 안 팔리던
아무도 안 팔
거래가 샀으니까. 한 사는 종목이었겠지. 그러니까 거래 비중이 뭐 높게 잡혔을 수도 그렇죠. 있겠죠.
거래량이 작아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이면은 많지 않아도 갈 수 있죠. 비율이 높게 나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주로 잡으시는
그런 등등의 또 아까 공백 주문도 하고 허수호가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수호가
예, 이게 뭐냐면 체결 의도가 없는 겁니다. 현재가나 한택 미택 정도의 가격에 주문을 내놓고 많이 내놓고 체결 될로 하면 이게 시스템으로 말하는 건데 바로 한택 내려버리거나 정정하는 거죠.
아 계속 도망가는
취소하거나
거예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호 잔량만 많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체결 안 시키고.
그거는 서로 짠 거 아니라 한 사람이 그 짓 해도 혼나요?
한 사람이 해도 혼납니다.
아니 근데 저거는 실제로 가격에 반영은 안 되잖아요. 안 계속 되죠. 도망가니까.
그런데 이제 뭘 노리냐 하면 매수하고 매도 초과 잔량이 많게 보기 불균형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 살려는 사람이
많게 하려고. 왜 이렇게 매수 잔량이 많지?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 유인하려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저 한 8단계, 9단계 체결 전혀 가능성 없는 데다가 잔뜩 쌓아놓은 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낚시질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쌓아놓겠어요.
결국은 매수 잔량으로.
매수 잔량 많이 보이게 하려고. 이런 걸 허수호가라고 하고 앞에 걸 스푸핑이라고 이거 두 번째 걸 레이어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적발되면
문제가 돼요?
반복되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나는 오늘 마이너스 10%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네. 밑에다 왕창 걸어놔도
네.
그게 많으면
반복되고
많으면 네. 문제가 돼요?
이게 레이어링만 하니까 대부분 스쿠핑도 같이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왜 이렇게 정정지수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거는 나중에 작전 세력을 잡아봐가지고 니네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보자 했더니 저런 짓들도 꽤 하더라 그런 그렇습니다. 말이죠.
요거는 요거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있는 없진 않은데 주가 조정의 하여튼 보조 수단으로 활용을 합니다. 요거는 네, 같이 나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시가하고 종가 관여.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동시효과 말미에 대량으로 매수 주문을 넣어가지고 장 개시 시작 직전에 빼버리는 거 이런 거 많이 그래. 하고요. 그러면 이제 동시효과 때 매수가 많으니까 아 오늘 뭐 좀 있나 보다 하고 매수를 유인하는 거. 종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가 동시효과 시작하기 직전에 집중주문 아주 손쉬운 방법이죠. 장중에 매매 안 하고 시가하고 종가만. 시가는 당일 주가의 향방을 가름하는 어떤 주변 기준이 되고 종가는
뭐
그날 종가를 하고 다음 날 시초가 기준가가 되니까.
그런데 전문님 저거 기관들이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그렇습니다.
분기말이나 월말엔 자기들 쫙 서서 올려요. 그거랑 어떻게 구별합니까?
윈도우 드레싱도 크게 보면은 종가 관여인데 요 윈도우 드레싱은 또 그래서 시장감시 안에서 위원회 안에서 회원사 인증권에서만 감리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윈도우실에 드레싱을 하는지 매 분기말, 반기말, 연말 이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면
얼마나 했는지 네, 그것도 많이 하면 문제돼요.
문제됩니다. 문제돼 실제 회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회원 조치라는 게 뭐죠?
증권사가 그래서 회원입니다.
예.
회원사는 매매를 주문하고 고객 주문을 위탁받아서 주문을 하거나
하죠, 그렇죠.
회원사 자기 계좌로 주문하는 그렇습니다. 경우에서 거래소 업무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반을 한 겁니다. 시장감시 규정이나 업무 규정을 위반한 거를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가끔은 해도 돼?
예, 가끔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반복적으로 해서 그 결과 어떤 부당이득을 획득을 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저것도 정도의 문제네요. 그러니까 정도였죠. 조금 하는 건 대충 눈 감아주고
눈 감아준다는 표현은 아니고 적절치 않고 예. 뭐 모든 거를 다 주가 조작했다고 잡을 수는 없으니까
예.
기준 행위를 하는 거죠. 기준 설정을 해서 이 정도는 처벌을 해야 한다. 뭐 이러는
거죠. 저희는 그 기준을 알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주가 조작을 해서 잡고 보니 저런 짓도 했던 거더라인 건지 아니면 저런 짓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지 두 개가 궁금한 건데.
윈도우 드레싱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그게 반복적으로 해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어떤 수익률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좀 허위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꾸 종목을 교체해서.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금액 기준이 있어요. 금액 기준.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 삼으면 단 한 번을 해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거고. 단 하루에도 피해자가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당연히.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을 해도 피해자가 생기면 문제 삼을 수 있는 건데 어떤 건 문제 삼고 어떤 건 문제 안 삼냐.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이거는 삼고 저거는 안 삼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아까 말한 대로 부당이득 규모, 그 주가 규모, 거래량 규모 이런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준을 만들어서 이 정도 되는 경우는
기준 넘는 건 삼는 거고
처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 저 그런 거 들은 적 있어요. 금감원이 기자들 그 갖고 있는 주식 관련된 걸 조사하는데 금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얼마면 얼마면 하는데 이렇게 딱 이걸 했어. 그래서 300만 원? 했더니 야 300만 원 우리가 왜 그걸 보냐? 300만 원, 3천만 원 이상 정도. 이게 되게 굉장히 옛날 기준인데 3천만 원 이상 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너 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본다는 거예요.
뭐 공무원이든 뭐든
기자들도 그러니까 어쨌든 뭐 기사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 출입 기자야. 삼성전자 200만 원 아무리 써도 내가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내가 예를 들면 3천만 원 이상 갖고 있는 종목인데 그 종목 기사를 자꾸 써. 그러면 얘 좀 자기가 쓴 종목 가지고 기사 쓰는 거야? 장난하려는 거 아니야?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의 금액 기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량 기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거를 그렇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또 실질적으로 통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거. 그거는 뭐 전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인 현상인 거죠.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하여튼 그 행위가 이만큼 하면 다 문제야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좀 쌓이면 문제가 되고
되게 이런 질문하면
반복 누적
선배님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난처하고 당혹스럽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쁜 친구들은 나쁘지 그러니까 저 주가 조작하는 놈들은 있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들의 그 조각조각들은 사실은 기관들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아요.
급할 때 자기들이 호가 올려서 막 잡아먹는 기관들, 외국인들이, 큰 손들이 왜 없습니까? 있죠. 그로 인해서 아주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오, 이게 뭐야 해서 쏠려서 가기도 하고, 거기서 낼름 또 팔아먹기도 하고, 예. 왜 없겠어요? 예.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네. 차별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호가 상황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 필요하면 처분을 하지, 그 뭐,
공모했느냐 등등등.
투자자 기준. 구분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고요.
아, 그렇죠. 처음부터 네. 그거를 굳이, 야, 기관권을 빼고 잡아라.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없죠.
그럴 수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잡고 나서 계좌를 보니 기관이더라 그러면, 에, 기관이네? 하고 빼주는 건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그래요?
없죠. 네, 그러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여쭙는 게, 윈도우 드레싱은 그럼 왜 못하게 안 합니까? 시세 조종이고, 막판에 지들끼리 막 사서 올려놓고, 막판에 몇 분만 보면 작전 세력이 하는 짓이랑 똑같이 하는데, 그거는 왜 안 잡습니까? 라고 물으면, 야, 기관이잖아. 말고 뭐 다른 명분은 없는 것 같은데.
안 잡지 않습니다. 잡습니다.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윈도우 드레싱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요.
기관 저기 증권사들도 실제로 조치한 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리를 해가지고.
자, 근데 좀 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많지는 않죠. 그게 처벌받은 수준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작전 세력은 검찰을 보내는데 네. 윈도우 드레싱은 10년 전에도 하고 앞으로도 하고 매달 하고 아예 대놓고 다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오늘 올랐어요라고 시황에도 나오는데 아무도 검찰에는 안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러면 조치를 뭐 해도. 그들도 흥 그러는 거고. 그치. 네.
봉지 특히 아닌가.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만 집중적으로 특별 감리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기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심각한 행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다 그런 부분도 다 점검을 하고 있어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
그거는 기왕 여쭌 김에 왜 그거는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건지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행위가 그렇게 처벌을 형사처벌 받을 정도의 행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막판에 한 5%도 올리고 그러던데 큰 종목도.
그러면 그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건 의미가 별로 없다는 뜻인 것 같은데.
뭐 윈도우 드레싱 의미 그 윈도우 드레싱 자체가 그 적발한 의미에서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예. 우리가 말하는 주가 조작으로 처벌하는 수준에 비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가요?
연말에 그 일회성으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기마다 하죠, 분기마다.
이게 그러니까 분기 최소한 분기라든가
최소한
연말
뭐 월말 드레싱, 윈도 드레싱도 있고.
5월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 전후 주가 조작 그쪽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쪽으로도 처벌을
그럼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제가 지금 그냥 상상하기로는 여러 증권사들이 있잖아요. 다들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말은 안 했어.
아니 그걸 왜 해야 돼?
말을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나쁜 놈들이지.
알아서 얘도 사고 나도 사고 어디 알아서 사가지고 올렸다. 그럼 어쨌든 공모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난 연말에 사고 싶어서 샀어. 그럼 그건 윈도우 드레싱 그 주가 조작은 아니고
한 세력들끼리 한 것만 아니면 괜찮은 건지.
그렇지. 윈도우 드레싱을 그렇게까지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냥 내가 한 거니까.
예. 그게 그렇게 실제로 해보면 많이 나오지 않고 유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가 조작 측면에서.
그러면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잡아먹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 통정이라든가 아니면 공모라든가 그런 게 같이 있어야지만 다 조작이라고 보는 거네요.
반복되고 누적돼야 되고 부당이득 획득 규모도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다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번만 통정을 해도 다 잡아서 보내야 한다는 그렇지. 이론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2%도 벌써 잡혀갔지.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세 조정이 우리 법에 정하고 이런 게 법은 딱딱하니까 재미가 없는데 빨간 것만 말씀드리면 매매, 거래, 목적 이게 다 빨간색을 칠해놨죠. 제가. 예, 시세 조정은 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혹은 장래 파생 상품에 국한해서 그들의 어떤 매매 거래와 관련돼서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 시세 조종이다. 그리고 목적을 색칠해 놓은 이유는 이 우리 법 체계 기술 방식인데 뭐 매매 거래의 상황과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하여 뭔가를 위하여 이런 걸 목적 범위라 하거든요. 전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걸 증거를 찾아내야 돼요?
국가가 다 하나하나 호가를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법원에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 이 호가는 이런 목적이었다는 증거가 있냐라고 판사가 묻는다는 거죠?
그걸 입증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입증해요?
차차 뒤에 말씀드린 이게 문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색칠해 놓은 거니까.
법이 너무
까탈스럽다.
현실이 반영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제가 실무를 오래 해본 결과로서. 그치, 그치. 그래서 색을 칠해놓은 겁니다.
어. 목적 이거 없애야 된다. 빨간색이구나.
이거 어떻게 입증해. 네. 네.
그리고.
나도 들은 얘기인데, 그, 죄송합니다. 피해 금액 내지는 이거를 피해 금액,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피해 금액 내지는 이 친구들의 그.
피해 금액?
뭐, 어. 범죄 수익을. 어. 야 이게 얘네가 이렇게 해서 오른 주간지
아니 그렇지
그냥 어, 그냥 장이 저절로 올라가 오른 주간지 어. 뭐 얘네가 팔아서 떨어진 건지 그냥 장이 어. 나빠서 떨어진 건지를 어떻게 하냐 하여튼 정확하게 계산해 와 그러면 그 골치 아프다는 거야 그거
그게 큰 문제가 못하지. 있어서 이따 어. 뭘 고쳐야 하는지 부분에서 그 아, 말씀 네네. 드리려고 예, 지금 예. 앞에 색칠해 네. 예, 예. 작년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합동으로 주가 조작 대응단을 만들어갖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때 1호 사건 적발된 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죠. 제가 실무 갔을 때 나왔던 그런 아주 유사한 사건들이 적발이 됐더라고요. 대형 학원이나 의료재단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들이 대출받거나 또 법인 자금을 이용해서 천억 원의 시세적 자금을 마련해서
예.
전현직 증권사, 금융사 임직원들 전문가들과 공모를 해서 그들에게 실탄을 주고 또 소정의 수수료를 줘서 주가를 조작하는데 방법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고가 매수부터 이런 다양한 방법을 써요.
공정매매 뭐 다 짜고 치고.
약 4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그런 케이스가 적발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예, 예, 예.
시세 조정을 전형적으로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이렇습니다.
네.
오랫동안 물량 매집을 하고 거래량도 별로 안 많고 이게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조금씩 조금씩 물량 매집을 하고 2단계로 주가 조작
얼마나 한 거예요 저건데 얼마
이게 이런... 지금 한 1년 조금 더 된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가
1년 동안
열심히, 예, 열심히 살았다 진짜
그런데 그중에서 이들이 관여한 기간을 따져보니까 매매 거래일로 113일이었습니다
예. 이들이 한 주라도 산 날은
예. 와. 이 물량 매집 단계에서부터 아오. 다 따져보니까 113일이었습니다
안 들키게 하려고 계속 나눠서 한 예. 거네요
조금씩 모집을 아, 그러니까 했어요
좀 많이 사면 어차피 오르니까 오르면 예. 비싸게 사야 되니
조금 사고 또 나 기다렸다. 조금 사고 기다렸다.
근년하다.
그러면서
진짜.
한 3분의 2 지점 같으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호가를 끌어올려고 했는데 이거 보면은 뭐 장대 양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일봉이에요, 일봉
예.
저게.
어. 장대 양봉의 위에 윗골이 길고 이런 게 아주 좋은데 팍팍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집중적으로 하고 한 7분 응선, 8분 응선 되면 이때부터 거래량은 많이 늘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승하면 그때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들
따라붙죠.
추경 따라붙죠. 매매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목적이 달성하면은 팔아 제끼고 매도 차익 실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반대로 정반대로 장대 음봉이 막 실현이 되고
예.
이렇게 되고 이게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패턴 보시면 이 부분 앞에는 긴 기간 동안 매집을 했는데 처음부터 조금씩 끌어올립니다.
예.
조금씩 조금씩 앞에보다는 더 많이 끌어올렸죠. 매집 예. 단계에서. 이렇게 하고 2단계 가도 아주 집중적으로 끌어올리지는 않아요. 역시 예.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거의 막판에 가서 아주 효과를 엄청내서 끌어올려버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하면 급락을 하는데 맨 밑 우측에 보면 거래량이 폭증을 하잖아요 밑에
예, 예.
이게 전부 이제 개인들이 받아먹은 겁니다.
아 떨어졌을 때
떨어질 때
떨어지면서
이들이, 예, 이들이 파는데 이때 이제 개인이 판 사람도 있지만 이때
사야지
산 사람도 있고
막 뉴스 나오고 막 그러나 공지하고 그러나 보네요.
저가 매수 뭐
자 조금 빠졌는데 이때 다시 또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뭐 리딩방에서 그럼 또 산 사람도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결론적으로 이 케이스는 6일 연속 하한가를 맞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끝까지 안 보이는데 원래 시작점보다 더 낙 밑에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지에서 팔리기 시작하면서 하한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6일 연속 하한가.
6일 연속 하한가 뭔
아니 뭐
저건 도망갈
뭔가 좀
없지.
사고가 났네. 저건 작전에 실패했네.
실패한 거 아니고 성공했다니까요. 본인들이 이제 여기서 이때 매도 처분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라.
그냥 네. 무슨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분해 버리는 겁니다.
아니, 빠져 버리는 그 자식들 일을 그렇게 험하게 해. 아니, 팔아도 좀
모양새가 좀 있게 뭐가.
그래. 대충 뭐. 한번 또 어깨에서 다시 한번 올려 주기도 하고 원래 그게 매너인 건데 이 친구들.
앞에 케이스가 매너 있는 케이스고 뒤에 케이스는 아주 극단적으로 해 버리는 해먹는
그냥 싹 다 파고 네. 팔아 버리는 거예요.
전문님 저거는요. 제가 들은 거. 얘기랑 비슷한데 저거 세력들끼리 깨진 거예요. 지들끼리 서로 통정을 하다가 어떤 놈이 퍽!
한 놈이 파니까 다
야,
팔아.
누가 팔았어? 누가 팔았어? 너 아무 안 팔아? 이 새끼들 이거 막 이래가지고 첫날 막 자기들끼리 아비규환이고 그렇게 된.
네. 와,
이게 이제
무심하다.
패턴이 이렇고 실제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소액주주 권리운동가라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아주 착한 사마리안 같은 슈퍼개미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주가 조작을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어떤 재무제표는 괜찮은데 유동주식소가 작은 코스닥 정도 하나
올라요.
주식을 매입을 하는데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버려요. 50%가량을
10%
해가지고 매입을 확대를 하고 뭘 하냐면 투자 설명회를 개최를 하는데 일반 자기 지인, 친구, 지인 그 지인의 친구, 지인들을
설명 들으러 와라.
종교 부흥회 같은 거랍니다. 시설 빌려 가지고.
예.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인들이 내가 사서 내 지인 끌어들인 사람한테 팔고 그 사람은 또 지인한테 앞선 사람한테 사서 산 걸 팔고 투자금을 해소하는. 알고 보면 본인들 짜진 않았지만
부흥회 하면서 이제 새로운
통정 매매 형태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주가가 이제 오르는 거고 한편으로는 작전 세력하고 공모를 해서 주권을 저가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저게 문제였네. 네,
세력에게 수수료도 돈도 주고 하면서 작전을 의뢰를 하면 이 작전 세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가 매수문 같은 집중의 효과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증권사 직원을 또 매수를 해가지고 본인 계좌 1인 매매를 시킵니다. 본인 계좌 여러 개를.
예.
이 증권사 직원은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집중 매입을 하면서 안 빠지게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매도 또 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
그러면 조금씩 주가 출렁거리잖아요.
예.
그러면 희망 매도자들 중에서 대량 매도를 못하게 시간외로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 블록딜로 하세요. 그리고 주가를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저건 저분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파는 걸?
다른 데서 파는 사람은 다 계좌처 큰손 계좌들에게 다 연락을 하는 거죠. 자기 중권사 계좌 개설사에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
아, 그럼 슈퍼개미가 그 부흥회를 하면서 새로운 손님이 오면 저 친구 저 성실한 친구인데 저쪽에다가 계좌 개설 하세요.
전부 이 중권사 직원들에게 그 자기가 끌어들인 계좌를 싹 넘겨주고 팔려고 하면 못 팔게 이 사람은 주가 관리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 매도 좀 내려고 하면
아, 때가 아닙니다.
야, 하지 마세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하고 작전 세력은 하고 한편으로 증권사 직원들은 하고 이렇게 세 명에서 한 3개월 동안 주가가 한 3배, 4배 정도.
그래서 설명회를 해서 새롭게 모집했구나.
근데 설명회를 해서 그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이 또 모인 사람은 그거는 주가 조절하기 약간 애매하지 않나요?
애매하죠. 이 부분은 형태는 통정매매 같이 되는데 본인들이 짜고 치는 건 아닌데.
아니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주가 조작 세력뿐만이 아니고 이 지인들과 그 지인들이 같이 끌어올리는 역할을
그렇지.
맡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역할.
근데 다른 거랑 거지. 붙으니까 이건 그거의 수법의 하나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건 어떻게 잡아 놓으셨어요? 저건 뭘 잘못했다고?
어떻게 잡아요, 저런 거 어떻게?
이거요? 일단 허위사실 유포를 했거든요. 지인들 모양에서 신사업 진출한다, 해외 자금이 우리 회사에 투자한다.
그건 나중에 알 수 있잖아요. 허위사실인지.
기본적으로 시세조정 세력이 주가 조작을 했죠. 시스템에 다 적출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아다가 이제 네 죄를 알렸다 그러면
알람이 딱 떠요. 빨간색으로 얘네 좀 이상하다.
종목이 적출이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띵동하고 올라오면
띵동 올라와요.
담당자가 이제 왜사 올랐죠. 누가 샀길래 올랐지? 그래서 호가 이런 걸 싹 분석을 하면서 증권사에게 계좌를 다 징구를 합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하면서 공시, 뉴스 이런 걸 그다음에 사이버 감시도 하고 있거든요.
뒤로 다 보면
온라인상에서 누가 거짓말하는가도 다 분석을 해서 이들끼리 전부 한통성인가를 잡아내는 일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해서 다 알려지는 겁니다.
처음에 띵동하고 시스템이 잡아내고 먼저 종목이 먼저 뜨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매매를 안 하고 허위사실만 가지고도 조작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안 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이버 감시팀에서 따로 적발을 해서 매매만 분석하는 팀에다 넘겨줘서 이런 애들
맞춰봐요.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 같은데 매매한 애들하고 맞춰봐. 이제 반대로 또 이렇게도 하고.
이건 팔란티어를 도입해야 되겠다. 잘 잡으려면 팔란티어가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요. 주식 카피 트레이딩 CTS 앞에는 오프라인이고 이건 온라인 같은 건데 그 카피 트레이딩 CTS 시스템을 개발한 자가 있는데 리드 트레이더 갑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 자하고 서로 이제 공모를 해서 수익 배분을 하고 이 시스템을 갑이 삽니다. 그래서 본인 시스템 컴퓨터에다가 인스톨을 하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개인 투자자를 온라인상에 끌어모으는데
내 계좌 24시간 까면서 하는구나.
까면서 해놓고 뭘 하냐면 내가 증권사 출신이고 증권사에서 투자자 그 수익률 1위 하는 선수였어. 예. 막 이렇게 하고 고수익을 올려준다고 무등록 투자 1임업도 하면서 자기를 홍보를 해서 투자자들 유인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유인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갑이 소개해준 CTS 개발자와 연계를 해서 그들도 전부 이 시스템을 자기 핸드폰이나 HTS에다 인스톨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CTS 프로그램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고 본인이 먼저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했는데 알고 봤더니 1년 동안 받는 한 달 동안에 고가 매수를 9,000번이나 냈더라고 이 친구가.
자기가 주가 내면 다른 애들도 다 같이 내는 거예요?
먼저 냅니다. 그러면은 그 주문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소에 효과가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CTS 중앙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갑이 주문 내세요라고 자동으로 신호가 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매매 주문을 다 같이 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카톡을 보내듯이 네. 신호를 쫙 보내면 네. 다 따라가게.
이자가 주문 내면 다 신호가 가서 다 같이 자동으로 주문.
저기까지는 합법이겠네요. 증권사가 영업하는 거니까.
예.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갑이 고가 매수 주문을 집중적으로 내서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 따라하니까 주가가 올리니까 수익이 나네. 라고 해서 더 열심히 따라하고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고 봤더니 이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 해도 주문을 같이 냈어요. CTS 프로그램을 이용했기
이용해서.
때문에. 그래서 관여율이 매우 높게 나와. 이를 하나로 보면.
한 패로 본다.
그런데 네. 한 패로 묶기가 굉장히 어려운.
의도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네. 참여하는 애들이.
서로 모르잖아. 네.
그런데 나중에 자꾸 해보면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기야 있겠지. 있기야 있겠지.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는 거죠.
그래도 저것도 다 유죄로 나와요?
이제 다는 아니지만 결국 수사기관까지 가서 불러다 조사를 하고 핸드폰 다 포렌식하고 하면 아, 알고 있었네. 그리고 공모했네. 이런 사람도 나오는 거죠.
내가 알았느냐, 뭐 의도가 있었느냐 잡아내는 거고.
알고 계속 했으면 같이 종목을 했으니까 끌어올렸잖아요.
야, 애매하다.
네, 굉장히 애매한 게 많습니다.
네.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요즘 아주 CB하고 BW 주가조작 전성시대죠.
예.
전환사채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인데 이 BW 발행을 해서 레버리지 시세 조정을 한 케이스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예.
회사 이제 상장법인이 BW 발행을 하는데 50억 원의 상당의 BW 발행을 하는데 주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시가가 한 20억 정도밖에 시장가치가 안 돼.
예.
그런데 주가를 좀 끌어올리려고 작전 세력에게 아주 그보다 싸게 5억 원의 BW를 넘겨주는 예.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 주가 조작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이들이 이제 써놨습니다만은 통가장이나 고가 매수를 집중으로 내서 주가 조작하고 그것도 실탄이 부족하니까 저축은행에서 차명대출까지 받아서 거액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끌어올려서
50억으로.
짧은 기간에 한 석 달 사이에 한 70% 정도 주가를
예.
끌어올린 게 보이시죠?
예. 예.
그러네요.
예.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뭘 하냐 하니까 이제 BW 권리 행사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신주를 200만 주를 발행하기 위해서 인수를 합니다.
예.
그게 주당 2,450원에 지금 주가는 3,700까지 끌어올려놨잖아요.
예. 받자마자 다 날립니까?
받자마자 파는데 장내에서 팔면 더 들킬까 봐
예.
브로커에게 알선수수를 주고 기관 투자자에게 블록들로 매도를 한 케이스.
저건 합법 아니에요?
여기에 주가 조작을 했잖아요.
아, 주가 조작을
했잖아요. 예, 예. 주가 조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팔고 나서 팔아서 차명대출 받은 거 갚고 나도 차익이 한 30억 정도 난 케이스.
저 기관 투자자는 예. 저 주식을
블록딜로 왜 샀을까?
왜 사요?
블록딜은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주가가 얼른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미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상승 추세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산 거겠죠.
스토리를 만들고.
예. 스토리를
기관 투자자는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같은 아이일 수도 있어요. 연계되어 있을 수도.
맞아, 내 말이.
아.
그래서 돈은 네. 기관 돈인데 직원은 그냥 저 친구들한테 돈 받아 먹고.
그리고 야, 스토리만 만들어서 야, 보고하고.
야, 3,700원짜리 주가인데 2,400원을 받았으니까 네가 혼날 일은 없잖아. 좀 하자. 해가지고 하고. 기관 투자자는 저건 저날부터 이제 자기 팔겠네요, 시장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들이 장내에서 팔았으면 문제가 되고 적출이 되니까 이렇게 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기관 투자자 누군지는 제가 알기는 어려운데 아마 관련이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매우 고급 방법인 것 같은데.
엄청 고급 방식. 제가 오늘 가져온 게 최신 방식 요즘 유행하는 거기도 하지만 엄청.
이건 기관도 끼고 있고 막 그래서
저기서 더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네, 그러니까.
처음에 가격 올리는 그것만 확인하지 못했으면 뭐 블록딜러 옮기고 BW에서 발행해서 뭐 잘 팔았네 그냥 그러고 말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시장 감시 단계에서는 알기 어려운 것도요. 감독원의 조사 단계나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 가면은 밝혀지는 게 꽤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는 이제 매매 관련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예. 그 단초를 제공해주는 역할이 충실한 거고요.
누구 계좌니까 알아서 알아보세요라고 네. 하는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이 두 그림은 상호 관련이 있는데
예.
자 시세형 전력자가 실제 인수 주체인데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 대여. 다른 사람 내세우거나 페이퍼커니를 앞세워서
예.
그 코스코 아니요 코스닥에 적과가 안 좋고 적자가 난 재무 상황이 안 좋은 기업을 하나 찍어서 인수를 하는데 돈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려서 인수를 하는데 뭘 가지고 빌리냐 그 인수하려고는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로 맡겨서 돈을 빌려서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내 돈 안 빌리, 내 돈 안 드리고 샀다 그래서 무자본 M&A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제 샀으면 주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 빌린 거, 돈 빌린 거 갚기도 하고 차익을 남기니까. 그래서 주주, 허위 시세 조정 등 허위 사실, 주가 조정을 하고 허위 사실 집중적으로 유포를 해서 주가가 오르면 처분을 하는데 극단적인 케이스에서는 여기에서 지분을 인수를 했잖아요. 회사를. 예. 인수를 하니까 주가 조장에서 차익만 획득한 게 아니라 회사의 자산도 빼먹고 횡령도 해버립니다. 자산을 가지고 탑업인 주식에 출자한다 뭐 이런 등등의 명목으로 회사를 공중분해시켜서 상폐시키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예.
이런 거고 여기서 아까 말로 주식 담보로 맡겨서 빌린다 했잖아요. 그런데 주식이 재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오를 가능성보다는 횡보하거나 내릴 가능성이 더 높은 회사예요. 예. 가만 놔두면.
예.
그러니까 주작을 하는 건데 혹시라도 빠지면 돈 빌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담보 비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담보를 더 내놓거나 반대 매매를 당해야 하거든요. 예.
그렇죠.
반대 매매 당하면 주가는 아주 걷잡을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주가 하락을 못 안 하락시키기 위해서 반대 매매 못하게 하려고 시세 조정을 하는 이게 세트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거는 적극적인 시세 조정이라기보다는 약간 보험용이네요.
약간 주가 고정, 시세 고정 이런 주가 안정 정도고 앞에 거는 집중적으로 끌어올린 시세 조정이고 근데 한 세트로 이게 같이 나오더라. 요즘 많이 하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시세 조정이고 부정거래는 이라는 게 이게 용어가 좀 이상한데 법이 이래서 그런 건데 사기적 부정거래.